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신자는 항상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자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자는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체라고 하는 말은요,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이제 몸이죠.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지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계명 그러면은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이 지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몸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의 이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체가 다 이제 합해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요. 우리 몸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체 그러면은 보이는 부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발 이와 같은 것 보이는 이제 지체들이죠. 보이는 이게 지체입니다. 제 몸의 지체는 여기 손 또는 눈. 입 이런 이것들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생각. 생각은 저의 지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지요. 또 이 상상력 그것도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런 지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체라고 하면은 그 몸에 구성되는 부분들의 각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을. 그런데 이러한 이제 지체들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의 몸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자들의 몸에 죄가 없다면 이런 지체들이 죄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그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 죄가 이제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여기 죄라는 것이요, 신자의 몸에 남아있는 그 죄를 말합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왜 신자의 몸이 죽을 몸이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국 죽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다 죽지요.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가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여기 로마서니까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신자의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자신들이 지체를 이제 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지체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신자의 몸에 남아있는 죄는 기회를 늘 엿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가 신자의 상상력을 이제 그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은요. 신자도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또 죄가 귀를 사용하면은요. 신자의 마음에 각양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말들을 자꾸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가 이제 그 들은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우리도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하는 각양탐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자들의 경우에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부정과 불법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들의 경우는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거룩한 말씀을 보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읽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에게 들이게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체라고 하지 않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도가 굳이 땅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가적으로 여기다가 붙여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땅에 있는 그러한 지체인 것이지요. 그리고 죄에게 활용되어질 여지가 있는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여기서 이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제가 설명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은요, 마치 땅에 있는 지체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되어지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체 자체가 음란이나 부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게 음란, 부정, 요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과 이랬는데 이 말은요, 그 지체로부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일부분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등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음란과 부정 등과 같은 그런 죄악된 것들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흘러나오는지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음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 밖에서의 성적인 행위는 모두 다 음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 사욕, 악한 정욕도 다 이게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바로 이 음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죄악을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렇게 제일 앞에 이것을 놓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음란,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함께 같은 맥락이 있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거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에 대해서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곧바로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동격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즉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흘러나오는 그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를 활용하는 그 죄를 이제 죽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죄를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교도들은 mortification of sin 그래가지고 죄를 이제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mortification 이것은 이제 그 힘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지체들을 활용해가지고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이제 막아내고 억제하고 방어하고 힘을 그 약화시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가지고 암 세포를 갖다가 완전히 도려내가지고 없애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죄도 그렇게 싹 도려가지고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렇게 수술해서 없앨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고요. 죄는 절대로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죽어서 떠날 때나 이제 그 죄와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태양이 있는 곳에 걸어다니면은 항상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하거나 박멸하거나 떼어내거나 도려내거나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그 세력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 권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죽이고 제어하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죄와 싸울 때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그런 용어들입니까? 눈을 빼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으로 인도하는 눈이라면은 그것을 빼내버릴 그런 각오로 이제 죄와 싸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면서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일평생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참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게 포로된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싸울 수 없고 그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지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이제 구원을 얻었을 때에 죄로부터 법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해방을 받았습니다. 법정적으로 해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실제적으로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와 대항하여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매일 죽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죄와 싸울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냐면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거는 참 숙명적인 그런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두 사람이 검투사가 싸울 때요, 이건 굉장히 숙명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그 싸움에 임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느슨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죄가 세력을 약화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파리해지지요. 죄의 힘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질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단한 각오를 하고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는 처음에 아주 약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약하게. 처음에는 약하게 시험을 걸어오지요. 권투할 때 보면 이제 잽을 넣는다고 그러나요. 근데 잽을 많이 맞으면 나중에 이제 그 여파로 뒤로 넘어갑니다. 그처럼 죄가 처음에 그냥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하다 싶으면은 이제 아주 거세게 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활력을 다 잃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록 약하게 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주의를 경계하고 그 죄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죠? 어떻게 죽이라는 것입니까? 영으로서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도움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극복해보고자 한적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 근육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가 죽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답인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6절 한 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5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6절에서 이것들을 인하여라고 했는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악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동일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것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음란, 부정, 사욕 등등 이런 것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세에서도 나타나고요. 마지막 날에도 나타납니다. 그거 이제 다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세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마지막 날에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에도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세에 나타날 때는 본보기로 나타납니다. 현세에 나타날 때 본보기로. 그러니까 맛보기로 나타나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맛보기만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현세에서도 나타나고요. 마지막 날에 나타나고. 근데 사람들은 현세 죄를 지어도 무슨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죄를 지어도 벌받는 것이 없는 거구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샘플로 몇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지 그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까지 유보해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7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벌하실 때 그의 진노를 명백히 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요. 그가 많은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형벌을 연기하신다는 뜻이다. 여기 현세에서 한 가지 죄를 벌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이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의 죄는 마지막 날에 이제 다 모아서 반드시 이제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만이 그렇게 죄악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많은 죄악들을 범하는 그 주변에 있던 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독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해서 죄가 되게 했거든요. 본보기인 것이죠.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럼 나머지 성들이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은 마지막 심판날에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은 모델 케이스로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두시죠. 그런데 그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가만히 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그 표현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지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마지막 날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징계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되지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버려 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요. 죄악은 현세에서나 마지막 날에서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신자가 자신의 몸의 지체들을 죄의 도구로 바친다고 하면은 가장 무거운 일이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바치면은 부정과 불법한 삶을 신자가 살게 되고 대단히 부끄러운 삶입니다. 만약 신자가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참된 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신자의 그 증표는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와 일평생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의 증표는 땅에 있는 지체와 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지체를 끊임없이 매일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매일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